우리 49가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후서를 찾으십니다. 49가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성경도 좀 찾아주십시오.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재로 일단 보시면요, 성경은 펴놓으시고요, 성경 펴놓으시고 교재를 보시면요, 235페이지 베드로 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 베드로 작품이 아니라고 막 우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 그런 거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편지합니까?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뭐 베드로 전서하고 문체가 다르다 뭐 그러고 하는데, 문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뭐 베드로 전서는 누가 대피를 했고 베드로 후서는 좀 무식하니까 문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글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면서 아니라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사라는 그게, 죄송합니다. 혹시 박사님들 계시면, 그게 어떤 잘못된 각도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그게 이제 되면 그게 참 잘못된 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과학으로 했다, 그건 검증이 다 되잖아요. 연주를 했다, 그건 뭐 듣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글을 가지고 뭘 썼다 이럴 때는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베드로 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245페이지 쭉 내려가다가 2번. 베드로 후서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은 베드로 후서는 왜 썼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또 이단 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막 교회에 밀어닥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받으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 근데 베드로 후서는 이거는 이단에 관한 겁니다. 이단은 밖에서 있습니까? 안에서 있습니까? 그러면 안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살며시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톤이 좀 다르죠. 교회 내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싸우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2번 중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정확하게 알면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진리를 딱 붙들면요, 절대로 안에서 가만히 안에서 살며시 일어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돼서요, 이제 성경으로 가봅니다. 뭐 여기 뭐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런 건 성경 보시면 아니까. 3절 보시면 우리들, 뽑힌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적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His divine power.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네모를 한번 쳐놔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고리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The Divine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Divine Power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 주시고 영적인 것을 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오게 하는데 Divine Nature, 어디 나오나 하면요, 4절. 이로써 그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어디에요? 성품에 Divine Nature로 Nature를 우리로 갖기에 이렇게 하는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아주 대단히 우리 능력이 아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시고는요. 그리고는 우리 이 땅 그냥 살게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요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5절, 6절, 7절 무슨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5번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아니면 5절에서 7절까지 네모를 확 이렇게 다 치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 베드로후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단을 목표에 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럴 때는 보십시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덕목이 8개입니다. 8개인데 요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지하실을 낀 7층 건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8개라 그랬죠. 그러면 제일 베이식 지하같이 기초가 되는 게 뭘 같습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제일 밑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7층까지로 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5절. 제가 그랬습니다. 지하실을 낀 뭐라고요? 7층 건물. 건물은 무조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에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초만 있고 위에가 없으면 아무 것을 못하는 거죠. 불경기 때 밖에 나가 다녀보시면 기초만 있고 위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아는데 세상 나가 사는데 보면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할 줄 모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있고 위에 건물들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십니다.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무엇이 제일 기초입니까? 믿음입니다. 맞죠?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성경 말씀 믿는 믿음. 믿음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뭡니까? 아이, 성도님들이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 덕이 있어야 되고 인자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속도도 조정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요?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형제 우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사랑. 요게 무엇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기초가 탁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기초만 돼 있고 위에는 없어요. 절제도 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밑에 건물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튼튼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럼 기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는 자꾸 지어 올려야 됩니다. 기초만 있는데 보셨죠? 아주 아주 흉물스럽고 기초만 돼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초만 돼 있고 위에 이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그다음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됩니까? 수년 수년 수년이 지나가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여기 있는 덕목돌로 해서 자꾸 이렇게 지어줘야 됩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기초만 있으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초도 이렇게 기초는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없으면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절 앞에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소경이라고 원시치 뭐라고 원시가 뭡니까?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져야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멀리 볼 줄 모르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절제할 줄 모르고 앞에 것만 보고 싸우고 앞에 것만 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 행한 적. 아까 그 일곱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덟 개. 그러니까 지하실을 낀 몇 층 건물요? 7층 건물. 그러니까 지하가 뭡니까? 그럼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덕목을 잘 보시고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잘 하십시오. 뭐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좀 도와드릴까요? 아까 우리 동무들아 오느라 그래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5절, 6절, 7절. 맞아요. 절제가 잘 안 됩니까? 절제는 옆에서 좀 참으라 그러면 되고. 인내가 잘 안 됩니까? 경건이 잘 안 됩니까? 경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경건 생활한다는 거.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꼭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의 요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특징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소경.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소경. 소경. 예, 뭐, 분별할 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굳게 잡고 굳히라고. 이런 거 붙들고, 이제 11절로 가보십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 이게 지금 다 지금 뭐를 내다보고 한다 그랬습니까? 이단.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 교인들이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붙들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베드로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요. 30년 이내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30년이면 옛날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35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싹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그때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흔들리죠. 지금 여기 예수님 본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이야기들을 막 바로 친척한 데도 있고요. 뭐 그런데도요. 흔들흔들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탄이요. 한번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혹시 한국에서 옛날에 커피 다방에 가서 많이 마신 분들 계시죠? 한번 커피 많이 마시는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지 않습니까? 한국이 커피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방마다 커피 만들 때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낸다고. 네, 담배 꽁초 넣어가지고 쌉쌀한 말 같이 내가지고 넣으면요. 그냥 설탕하고 크림하고 넣어가지고 이 커피라고 맛있다고 쭉쭉 마시면서 그 어떻게 속습니까? 속이라고 마음먹으면 속습니다. 어느 날 맛있게 두부를 먹습니다. 그 두부 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각이 잘 나고 허물어지지 말라고 뭐를 넣습니까? 돌가루를 넣지 않습니까? 석회. 그것도 모르고 우리 먹었습니다. 콩나물 얼마나 싱싱하게 자랍니까? 그래 맛있다고 막 다 사먹다가 어느 날 또 신문에 납니다. 콩나물 잘 자르라고 거기에다가 먹으면 많이 먹으면 죽는 비소를 넣었다고. 이게 사람은 속고 살게 돼 있는데 속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그러면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소경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소경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게 쓰는 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는 얘기가 이제 곧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 진짜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왜 쫓아가느냐. 근데 이제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들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깡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성경책, 각자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표를 좀 해놔 주십시오. 성경책에 표를 해놓으시면요. 물론 뭐 읽을 때 글로 눈이 가서 뭐 나쁜 점도 있지만은요. 혹시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급하게 어떤 성경 구절을 찾을 때 표시되어 있는 게 상당히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근데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 성경책을 이렇게 볼 때 뭐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으면요. 자녀들이 상당히 은혜 받습니다. 무슨 은혜 받죠? 아, 우리 아빠, 엄마 성경 많이 읽으시네. 이것만 해도 은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성경책 표시해놓은 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은혜 주시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 성경책을 딱 볼 때 아빠, 엄마 성경 많이 읽으시네. 이거를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6, 17, 18, 16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뭐라고요? 공교히.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발명해낸 거나 그게 공교입니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본대라. 베드로가 신이 봤지 않습니까? 나 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난 예수님 직접 봐서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얘기하는데도 딴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17절 이거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가시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다 보고 했잖아요. 그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거는 내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주실래요? 예, 베드로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베드로가 아주 주역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린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변형됐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장차 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4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 분이 같이 계시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거를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은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나니,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습니다. 19절. 베드로가요, 산에 올라가서 다 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19절,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본 것보다도, 내가 직접 들은 것보다도, 내가 직접 만진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뭐라, 그거는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들었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가서 들었잖아요. 내가 만져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9절 제가 천천히 볼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가하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날이 새어 샛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20절, 21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고 만지고 들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이제 거짓 선생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이 푸는 거죠. 자기들한테 맞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 것은, 이게 가장 확실한 건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문맥에 맞게 풀어야 되고, 성경은 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그냥 막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라 그랬습니까?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막 기록을 했잖아요. 16절, 17절 자기가 성경에 기록도 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기록하게 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이에요. 내가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 여러분들 잠을 자는데 누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신대 나 들었어. 그 말보담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훨씬 더 뭡니까?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성경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왜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고 이런 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가르칩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뉴욕 주위에 이단에 대한 경보가 하나 내렸습니다. 그 단체는 뉴저지에서 교회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쪽으로 교회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어디 얻었나 그러면 웨체스터 지역에 얻었어요. 웨체스터 지역에 얻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기자가 먼저 알고 웨체스터 어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여기 교회를 얻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각 이제 그 제일 중앙 쪽에서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조심하라고.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직통계시입니다. 직통계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방언하고, 방언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적혀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큰 다섯 교단에서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신문들이 나오고 이제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하고 어떨 땐 더 뜨거운 거죠. 가면 막 병도 나고 하죠. 그런데 이건 직통 계시예요.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은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 역사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책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이게 아닙니다. 보통에. 그런데도 따라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 방언이 있고 막 뜨겁고 막 이러니까 현상적인 걸 막 갑니다. 이게 상당히 직통 계시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 이때 지금 싹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끌고 가는 거 있죠. 성도님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로 끌고 가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예언도 있고 병난 다 있지만 그게 어느 테두리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중에 덕이 있고 덕담에 절제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요. 반드시 이게 다른 데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같이 이게 막 이렇게 확산된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막 숨어서 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표 안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공연히 합니다. 공공연히. 이게 참,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막 하다가 베드로 후서가 돼서 이런데 성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봤다, 만졌다, 내가 낳았다. 이거보다는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더 확실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잣대에서 벗어난 뭐가 있다 그러면요. 안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들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12절부터요. 21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이제 그 얘기죠. 2장 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믿음과 구원과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경 이상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주위를 보시면요. 너무너무 혼탁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사람으로 반드시 붙들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민간에 또한 무엇이 일어났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옛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고요. 거짓 선생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입니다, 이제. 옛날에도 일어났지만, 너희 중에도 누가?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무엇을요? 이단을 갖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갖고 옵니까? 가만입니다. 이게 뭐 떠들면서 이렇게 오면 다 난리치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옵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그리고 잘못된 게 뭡니까? 그러면 가만히 숨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신, 이거 바입니다. 이거 보트입니다. 우리를 사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자꾸 부인해 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믿는 방법을 가만 보면은, 이거 입으로는 예수 그러는데 믿는 방법이 보면 예수님은 없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복이나 아니면 현상적 쫓아다니는 거나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3절 시작. 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으니? 이를 이익을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밖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올 때는요, 교회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 교회 역사가 참 희한해요. 밖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오면요, 그 조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좀 날라리 갖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한번 빠져나오고 피해나오고 이렇지만, 교회는 정금같이 신앙이 단련이 되는데, 안에서 일어날 때는요, 이게 헤어나질 못하는 거 있죠. 이게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가만히 일어나서 이럴 때는요, 막 헤매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제 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습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갈 때.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노아와 일곱 식구가 하나님의 의를 나가서 막 전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를 짓는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말씀대로 한 거고 딴 데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성도님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홍설.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성도님들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룹니다. 옛날에는 노아 시대에는 뭐로 다뤘습니까? 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요, 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물로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뭐로 하죠? 앞으로는 불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물을 다 쓰셨던 것 같아. 아니요, 뭐 물이 많지만. 제가 뭐 이런 표현 쓰나 하면요,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무지무지 내렸잖아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우리 7장 11절 한번 주실래요? 창세기? 창세기 7장 11절? 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물 속에 있던, 땅 속에 있던 물을 하나님 다 뽑아가지고 위로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났잖아요. 이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딱 가보시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마지막을 이렇게 하게 할 때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뭐로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로 합니까? 불로 하죠. 생선들 불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도 내렸지만 이 속에 지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불이요. 지구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불이 이 지구 속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스와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이 지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위에서 떨어질지 밑에 거를 사용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요. 물은 하나님께서 안에 있던 거를 다 한바탕 쓰셨어요.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위에서 보고 이러면서 막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답니다. 하여튼 하고 보십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보라고 경건치 않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을 때 다 하나님께 쓰러지지 않는 이게 2장은 다 그렇습니다. 2장은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이게 이제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하고 누군가가 돈을 받으면 다르게 예언해주고 하는데 이게 막 넘어가는 게 옛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당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지금 시대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제 제가 성경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뭔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커피를 그냥 마셨잖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잘 가던 집에도 담배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담배 물을 마신 사람이에요. 담배는 안 핀 사람이지만 담배 물은 마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커피 그때 가서 커피 주세요 그러면 담배 물 우려가지고 한 걸 줬으니까 우리 마셨죠. 그렇죠? 그 몰라요. 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끌려가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3장 1절 왜 편지를 씁니까? 이유가 1절하고 2절 저작 동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우리 한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무엇을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고 잊지 말게 하고 사도들이 너희에게 해준 그 이야기들 성경 말씀들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데로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도요. 3000%로 빠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빠지겠어요? 가다 보니까 빠져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시편 1편 말씀 보시면 시편 1편 다 외우시죠 혹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면 이렇게 쭉 가다가 악인의 길은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목회 생활도 하면서 보고 이런 성경 말씀 보면요. 아, 안 가면 되지. 그거 왜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왜 갑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자체가 가다 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그 길이에요. 무서운 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는 말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냐? 명하신 것을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길로 안 간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성경 외에 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아, 어떡하다가 그렇게 한번 그랬겠지. 아니에요. 다 고리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담은요. 조금 이따가 우리 나가서 우리 차도 마시고 교세도 나누고 그렇게 한 20분 쉬다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베드로후서 참 딱딱한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귀한 말씀입니다. 가슴에 담게 하시고 우리 주위가 얼마나 혼탁한지요.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길에 빠지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에 들지 않도록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단체가 어떤 모임이 잘못된지 잘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여시고 가정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간 가정도 있고 또 아직까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마다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또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며 또 그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아까 요거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1장 5절부터 지하실을 낀 7층 건물 한 번만 봐주실래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자는 생활에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5, 6, 7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꾸 읽으시면서요. 우리가 요렇게 치어가야 되는구나 하시고요. 3장으로 넘어가시겠고요. 3장. 왜 베드로후서를 썼습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사도가 명해준 거 기억하지 않고 흔들리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흔들리지 말기를 얘기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옛날부터 자꾸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와서 자꾸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오늘 보면 스카폴드라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자들이 와서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조롱하는 자들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4절 가로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논리를 펴냐 그러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있다.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오면 세상 다 바뀐다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디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어딨냐고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말 맞네. 그리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5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먹고 있나 그러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는 지금부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대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와요. 창세기를 보시면요.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뭐라 그럽니까?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되고 나서 끝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옛날에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는 안 하십니다. 왜 물로 안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로는 이제 안 쓸겠다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죄를 물으면 수도 없이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는 그걸 묻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무엇으로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그러니까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거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엇이요? 무지개를 걸어놨습니다. 뭡니까? 다시는 물로는 안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다른 형태의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무엇이요? 예,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그게 뭡니까? 그럼 물로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물로는 안 하십니다. 물이 뭐 중부지방에 물난리 났다, 어디에 물난리 났다, 물난리 나겠죠.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그런 물난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6절. 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7.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로 쓸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쓸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불로 쓸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재미나게 살아라. 하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라고 같고. 이건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안 오신다고, 이 지구는 옛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구절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구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안 오신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땅이 있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요거는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9절.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게 오시다가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홀연히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았는 그때에 오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0절. 다 같이 또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아멘.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성경구절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10절.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게 오시는데,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더디게 오시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좀 한 계시록에 했습니다. 가립니다. 그렇죠?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붉게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제 불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끈하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편지를 받는 너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홀연히 언젠가 오신다는 겁니다. 11절 제가 천천히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뭐라고요?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그날이 와도 믿음의 덕을 했는 그 기초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무엇에 타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세상은 다 녹아 없어지지만 하늘은 다 풀어 없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지만 믿음이 든든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무엇이 있다고요? 새 땅이 있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 그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요? 불로. 불로. 지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단시간 내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게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23초 동안에 27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거 몇 년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976년 당산대지진. 딱 23초 딱 이렇게 흔들었는데 23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렸답니다. 살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중국에서만 그렇게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라 전 이 지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이 다 풀려버리고요. 불로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린 거 보면 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유황불이 막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유황불로도 떨어지지만 이 지구 자체 내가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면 다 되는 거 있죠. 요즘 심심찮게 그거 나오죠. 백두산 얘기 나오죠. 백두산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얼마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이북에서 핵실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자극시켜가지고 지금 옛날보다 지진이 뭐 몇 년 동안에 3,000번의 지진이 왔다는 둥, 뭐 어느 지역은 가스가 새어나와서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두산에 화산만 터져도 그 물이 넘쳐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난리 친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뭐, 저 태평양, 환태평양 지역에 화산대가 다 갖다 터져버리고요. 그러면 시뻘건 불덩어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제 불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여기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 주님 와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계산을 하고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쭉 돼갑니다. 14절.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모도 없고 점도 없고 모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는 우리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게 해서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기초에 올리는 거는 우리가 아주 힘을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진행되는 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보면은 사람들 귀가 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는 거 있죠. 사람들 재미가 읽은 거 하나 가르 하나만 제가 사람들이 아주 정화할 것 같은데 한마디 딱 하면 그러면 넘어가 버립니다. 1984년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데일 후보가 경쟁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데일 후보, 경쟁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재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볼 때 나이가 저렇게 많은 분이 어떻게 대통령 될까 그럴 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새는 TV 그걸 붙이잖아요. 토론을 붙이잖아요. TV 토론에서 먼데일 쪽에서 그 작전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레이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크게 안 하면서 표를 깎아먹나. 그렇게 참모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낸 게 뭔가 그러면 레이건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 레이건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적다는 것을 부각시키자. 그렇게 해서 질문을 이제 딱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었나 그러면 먼데일이 레이건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레이건이 먼데일을 이렇게 쏙 쳐다보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레이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이요 어떤 대답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냥 이 갈팡질팡하게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하고 먼데일이 물어보니까 레이건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먼데일은요 아주 막 패기 넘치고 이 사람 아주 노인이에요.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직 젊고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요 레이건 쪽으로 마음이 쫙 가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게 뭔댑니다. 레이건 나이 든 사람 많아요. 그렇게 멋쟁이에요. 그분 참 영화하듯이 정치했잖아요. 그렇죠? 영화하듯이. 그런데 그 사람을 공략하려고 막 말을 만들어 샜는 거를 이 사람이 또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보시면요. 아주 든든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휙 넘어가는데 가만 보면 주로 뭐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어? 그래?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사건이니까 괜찮은데 진짜 이런 일들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들 흔들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약점이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려와서 뭐가 용하다 그러더라 잘하다 그러더라 화끈하다 그러더라 뜨겁다 그러더라 그거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움직여지는 거 있죠.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 이상으로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도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저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무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동안 엮어주지 않으면요 늘 약한 쪽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셔서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들소를 공격을 합니다. 아니면 뭐 어디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중앙으로 안 뛰어들어갑니다. 그냥 제일 구퉁이에서 놀고 있는 새끼들이나 아니면 제일 구퉁이에서 놀고 있는 막 이제 따로 띄워놓습니다. 이게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지금 이런 베드로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는요 늘 그쪽입니다. 늘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18절, 15절 한번 다시 보시죠. 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요? 구원이 될 줄로. 왜 주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해서 구원의 반열에 사람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18절 마지막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흔들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어디에서?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나왔는 지하실이 있는 7층 건물을 짓듯이 믿음에서 계속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뭐 딴 거 하다가 목회기를 들었잖아요. 그 목회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거 있죠. 지금이요. 그때보다 훨씬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셀폰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하면요 연락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단조롭습니다. 요새는 뭐 어디가 있든지 뭐 있든지 그냥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가볼래? 그러면 거기 있다가 차 타고 뿅뿅 오고 막 이런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딱딱한 말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귀한 자산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직도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흔들리지 않는 귀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하나님 입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헤어졌다가 또 주일날 볼 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옵시고 또 내일 또 나가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또 아름다운 우리 이 땅에서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